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달 초 동해 해역에서 정상 조업하던 자국 어선이 북한 측에 납포됐던 사건과 관련해 북한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조처를 요구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동해 북방 우리 해역에서 정상적으로 조업하던 우리 어선이 북측에 의해 납포됐던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의한 우리 어선 납포건에 대해 북한 당국에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유사한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필요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이번 일과 관련해 북측에서 개선연락사무소를 통해 유감을 표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은 지난 3일 오후 동해 북방 조업자재 해역에서 작업을 하던 한국 어선 한 척을 검색하고 납포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동등하고 양측 모두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무역협상을 해야 한다고 중국 상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왕서 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기간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지도자가 선의와 함께 이견을 극복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왕서 우원 부부장은 또 국제무역이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갈수록 심화하고 세계 경제 발전에 큰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기자들에게 중국은 관세 때문에 미국과 협상을 맺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의 중국 영사관에 자살폭탄 테러범들이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현지 경찰 당국에 따르면 오늘 무장을 한 괴한 3명이 중국 영사관 진입을 시도했고 이를 저지하려는 경비병력과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경찰 간부를 인용해 자살폭탄범 3명이 차를 타고 영사관 공격을 시도했지만 영사관 진입 직전에 사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어도 2명의 경찰관이 숨졌습니다. 영사관 직원들은 모두 안전하다고 파키스탄과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의 반군 조직인 BLA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중국이 우리의 자원을 착취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무하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자말 카쇼기 씨 암살을 지시했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기자들에게 CIA는 보고서에서 빈살만 왕세자가 카쇼기 암살을 요구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CIA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사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사람들이 정말 내가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포기하기를 원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솔직히 말해 우리가 이런 기준을 고수한다면 어떤 나라도 동맹으로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은 CIA는 빈살만 왕세자가 자말 카쇼기 씨를 살해하도록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 4개 섬, 일본명 북방 영토 중 2개의 미군이 주둔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일본으로 이전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중요한 국제적 협약이 일부 국가의 지도자들에 의해 폐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으로의 반환이 논의된 쿠릴 지역 2개 섬에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다는 것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확실하게 약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또 러시아와 일본은 길고 어려운 협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삼성전자가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에게 처음으로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김기남 삼성전자 사장은 삼성전자는 과거 반도체와 LCD 사업장에서 건강 유해인자에 의해 위험에 대해 충분하고 완벽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병으로 고통받는 직원과 가족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23일 금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북한 영변에서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며 사찰이 이루어져야 이 활동들의 본질과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머지않아 회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미국 의회는 각종 북한 관련 법안과 결의안을 연내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대한 미북 간의 근본적인 해석 차이가 협상을 답보 상태로 만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온 후에 낮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는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영변 원자로에서 움직임이 계속 관측돼 왔다고 국제원자력기구가 밝혔습니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방북 사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8월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북한 영변에서 움직임이 관측되었다며 사찰이 이뤄져야 이 활동들의 본질과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s far as nuclear program of North Korea is concerned, I noted some developments that have taken place since my
유키야 사무총장은 2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IAEA는 관련국들 간 정치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북핵 프로그램 검증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키야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에서도 북한이 지난 9월 19일 남북 평양 공동선언에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를 계속 취할 의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영변에서 여전히 추가 활동들이 관측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영변 구룡강 인근에서 추가 활동들이 관측됐다며 이 활동들은 5메가와트 원자로와 경수로 냉각 기반시설의 변동과 연관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런 활동들이 진행되는 동안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은 중단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경수로에서 관측된 움직임들은 원자로 부품을 조립해 이를 원자로 건물에 실어나르는 활동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키야 사무총장은 활동이 관측된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으면서도 8월 보고서 이후부터 거의 최근까지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8월 보고 이후 재생산 시설과 관련된 활동은 관측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키야 사무총장은 이어 북한이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IAEA 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길 다시 한번 촉구하며 즉각 IAEA와 협조해 중요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AEA는 앞서 지난 8월 보고서에서도 북한이 5메가와트 원자로와 우라늄 농축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활동을 중단한 아무런 징후도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김 위원장의 다른 정상 외교 일정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내 서울 답방이 유일하게 남아있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안에 열릴 것으로 전망됐던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 외교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이 대표적이었고요. 그 밖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그리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울 답방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북 2차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다른 일정들도 함께 늦춰지고 있죠?
예, 우선 시 주석의 방북이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동안 연내 방북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돼 왔지만 시 주석 자신이 내년 방북을 확인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도 연내 성사 가능성이 줄곧 제기돼 왔지만 크렘린궁 측은 최근 김 위원장의 연내 러시아 방문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두 정상 외교 일정이 올해 열리기로 확정됐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울러 미북 2차 정상회담의 시기와 관련이 있는지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두 일정과 미북 비핵화 협상이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점 때문에 이런 관측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북중북러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건가요?
우선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의 협상 국면에서 오랜 동맹인 중국과 러시아를 후원자로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협상이 실패로 끝날 경우를 상정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는 건 더욱 중요합니다. 문제는 잘 알려진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김 위원장의 대화에 시 주석이나 푸틴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을 탐탁하지 않게 여기고 있는 점입니다.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의 방북과 자신의 러시아 방문을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 이후로 미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시진핑 주석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살펴야 하는 상황이지요?
예, 시 주석은 현재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또 다른 전선을 만드는데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미북 2차 정상회담 이후에 방북하는 쪽을 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 방문의 경우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집중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내년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올해 안에 가능성이 남은 정상외교 일정은 서울 답방뿐이네요.
하지만 이마저도 확실치 않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평양 공동선언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라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네, 왜 그런 건가요?
예, 미북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는 남북한의 두 정상이 만나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가 순조롭게 진행돼야 이를 토대로 남북 간 협력 사업들도 진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미국은 현재 대북 제재 유지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더라도 빈손 귀국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한국 정부는 연내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나요?
예, 한국 정부는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서울 방문 중 비핵화 의지를 공개리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할 경우 미북 협상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연내 성사 여부는 김 위원장의 결정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북한 관련 제재 조치에는 미 법무부의 몰수 절차가 뒤따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법원 기소장을 포함한 관련 서류들에는 이들 제재 대상자들의 불법 행위 방식이 공식 발표보다 훨씬 상세히 담겨 있는데요. 북한이 현금 확보와 사이버 공격 등을 목적으로 어떤 시도를 해왔는지 함지하 기자가 미 법원 기소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지난해 8월 미 법무부는 단둥 지청회사와 이 회사의 소유주 치유펑의 자금을 몰수해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몰수 근거에는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과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 미 애국법 311조, 돈세탁 위반 혐의 등이 망라됐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소장을 통해 치유펑이 부인인 쟁빈과 함께 단둥 지청을 설립한 뒤 최소 4개의 유령회사를 동원해 북한과의 불법 거래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치유펑은 단둥 지청을 통해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뒤 이를 자신의 유령회사와 거래하는 방식으로 넘겼으며 이후 또 다른 회사에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석탄을 사들인 제3의 회사는 휴대폰이나 사치품목, 설탕 등을 거래하는 기업이었는데 단둥 지청의 건넬 수수료를 제외한 원석탄에 대한 대금은 이후 북한의 각종 물품을 넘기는 방식으로 대신했다는 내용도 기소장에 명시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개의 회사가 동원된 복잡한 거래 방식을 통해 대북 제재 품목을 북한과 사고 팔았다는 설명입니다. 이처럼 미 법무부가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는 대북 제재 대상자들이 어떤 방식을 이용해 미국의 법을 어겼는지가 공식 발표 문건보다 훨씬 상세히 기술돼 있습니다. 현재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해 미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치유펑을 포함해 모두 5건, 대부분 치유펑 사건처럼 몰수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과 함께 수사당국이 파악한 불법 자금의 규모 등이 담겨 있습니다. 단둥 지청 역시 석탄 거래 대금으로 유령회사 등에 건네진 미화 약 408만 달러가 몰수돼야 할 액수로 포함됐습니다. 그러면서 단둥 지청이 중국의 상거래 웹사이트인 알리바바 등을 통해 북한산 석탄과 조개탄, 흑연 등을 거래한다고 광고했는데 거래 화폐를 달러로 명시했던 회사라고 소개했습니다. 미국의 금융기관이 연계된 거래인 만큼 미국 법에 근거한 자금 몰수 대상이란 겁니다. 지난 19일 미국 정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러시아 태생의 남아공 국적자가 연루된 벨머 매니지먼트 역시 현재 미국 정부에 피소된 기업 중 하나입니다. 싱가포르 회사인 벨머 매니지먼트는 트랜스 애틀랜틱 파트너스라는 업체와 함께 지난해 8월 미 법무부에 의해 고소됐습니다. 조사를 담당한 미 연방수사국 FBI 수사관이 작성한 소장에 따르면 벨머 매니지먼트는 지난해 2월 27일 정유회사인 IPC에 190만 7천 달러를 송금한 뒤 6차례에 걸쳐 20만 달러에서 137만 달러 사이의 금액을 추가로 보냅니다. 이렇게 송금한 금액만 모두 685만 3천 달러. 그런데 조사 결과 벨머 매니지먼트는 몇 개월 뒤 중국이 운영하는 홍콩 소재 회사로부터 119만 9,975 달러를 이체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후 이 회사로부터 109만 달러와 99만 달러를 받은 벨머 매니지먼트는 북한은행의 유령회사와 트랜스 애틀랜틱, 싱가포르 소재 기업 등 3개의 회사로부터 6차례에 걸쳐 600만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추가로 수령합니다. 결과적으로 벨머 매니지먼트는 북한 정권과 연계된 회사를 대신해 정유를 구입했고 이후 이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돈 세탁에 연루됐다는 게 미 사법당국의 판단이었습니다. 그 밖에 지난 2016년 중국 기업으론 사실상 처음으로 대북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단둥 홍샹과 이 회사 관계자 마샤오 홍 등도 연방법원에 피고소된 상태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몰수돼야 할 단둥 홍샹과 관련 회사의 중국 내 계좌 25개가 소장에 명시됐다는 사실입니다. 단둥 홍샹은 지난 2016년 북한과 5억 달러 규모의 무역 거래를 한 혐의를 받던 기업입니다. 당시 미국과 별도로 중국 정부 역시 자국 기업을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소장은 미 법원이 이들 25개의 계좌의 모든 금액을 몰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 소송은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미 재무부가 제재한 싱가포르인 탄 위뱅은 미 연방정부로부터 형사 고소된 인물입니다. 따라서 탄 위뱅의 기소장에는 그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달 25일 탄 위뱅과 그가 주주로 있는 무역회사 위총 주식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탄 위뱅에 대한 FBI의 지명수배 사실을 공개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탄 위뱅은 북한 정부와 각종 계약을 맺은 뒤 실제로 현금을 북측에 전달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법무부는 기소장을 통해 탄 위뱅의 자산을 압류해 줄 것과 더불어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위반과 은행 사기, 돈 세탁 등의 혐의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탄 위뱅의 기소 사실은 10월에 공개됐지만 법원 기록에 따르면 법원의 기소는 이미 올해 2월에 이뤄졌습니다. 앞서 탄 위뱅이 소유한 위총 주식회사는 지난해 FBI의 수사 소식을 접한 직후 이를 막기 위한 소송을 미 연방법원에 제출했다가 올해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형사 기소된 인물 중에는 사이버 범죄에 연루된 북한 국적자 박진혁도 있습니다. 올해 6월 작성돼 9월에 일반에 공개된 기소장에 따르면 박진혁은 소니 영화사와 방글라데시 금융기관, 랜섬웨어인 워너크라이 등 다수의 해킹 공격에 연루됐습니다. 박진혁의 범죄 방식과 혐의를 입증하는 내용이 담긴 이 기소장은 179쪽에 이를 정도로 방대합니다. 특히 박진혁이 각종 해킹 공격을 감행할 당시 이용한 약 100개의 이메일 계정을 공개하고 어떤 방식으로 악성 소프트웨어를 다른 컴퓨터에 감염시켰는지 등 범죄 과정이 상세하게 담겼습니다. 이에 따르면 박진혁은 미국의 지메일과 한메일, 페이스북 계정은 물론 한국의 다음과 한메일 등의 여러 계정을 자신의 해킹 범죄에 활용했습니다. 소니 영화사 공격의 경우 자신이 남부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여학생이라고 소개하는 가짜 이메일을 소니 영화사 관계자에게 보내 이력서 페이지로 이어지는 링크를 누르도록 했다고 기소장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링크는 소니 영화사를 공격할 수 있는 악성 소프트웨어가 담겨 있었고 결과적으로 해킹을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미 법무부는 이런 방식으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제조사인 로키드 마틴이나 한국 정부와 군, 사설회사 등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소장에는 박진혁이 북한의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고 여러 종류의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를 습득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후 박진혁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 다이렌 소재 조선 엑스포 합작회사에서 근무했지만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 이전인 2014년을 전후해 북한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수사 당국은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약 2주 후면 115대 미국 의회 활동이 끝나게 됩니다. 이번 회기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새 대북 제재와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의회 감독 강화 그리고 인권 규탄 관련 결의안과 법안이 집중적으로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회기 종료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15대 의회 두 번째 회기인 올해 북한만을 특정해 상정된 법안과 결의안은 총 14건입니다. 첫 번째 회기인 지난해 상정돼 두 번째 회기로 넘겨진 21건까지 합치면 115대 회기 통틀어 30건이 넘는 대북안건이 상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의회를 통과한 안건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지난 6월 의회를 최종 통과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이어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됐습니다. 이 법은 조지 워싱턴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4년 처음 발효돼 두 차례 연장된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으로 대북 정보 유입과 탈북자 지원 프로그램을 재승인하는 절차입니다. 올해 상원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한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은 최근 VOA에 북핵무기와 미사일이라는 광범위한 문제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대체로 잊혀졌다며 대북대화 진행 상황과 별개로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었습니다.
I'm continue to call out what the abusive nature of the regime. Our issues with North Korea aren't just nuclear weapons. It's the fact that they have thousands upon thousands of people.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13건의 대북안건은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대부분 수개월간 계류 중입니다. 이 가운데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의회 감독 강화 목적의 상원 대북정책 감독법안과 하원의 북핵 기준 법안은 별도 법안으로 처리되지는 못했지만 유사한 내용이 2019 회기 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된 형태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발효된 새 회기용도 국방수권법은 비핵화 협상의 진전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행정부에 북핵 역량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고 북핵 합의가 도출될 경우 합의 검증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2만 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대부분의 대북안건은 115대 의회 활동 마지막 날이 15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에도 처리되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나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안건은 북한의 강제수용소 철폐를 촉구하는 상원 결의안입니다. 이 결의안은 올해 유일하게 상원위원회 표결에 붙여진 대북안건으로 지난 9월 상원 외교위를 통과해 현재 상원 본회의 표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강제수용소 철폐를 촉구하고 북한 수용소 시스템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의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반인륜적 범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한 특별 형사재판소를 세울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특징적입니다. 결의안은 올해 정계 은퇴를 선언한 공화당의 오린해치 상원의장 등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상원이 해치 의원 은퇴 전 결의안을 전체 표결에 붙일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특히 결의안은 발의 이후부터 최근까지도 꾸준히 지지 의원 수를 늘리며 현재 14명의 지지 의원 수를 확보해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의원의 아시아 안심법안도 해치 의원의 결의안과 동시에 올해 유일하게 표결에 붙여진 안건으로 연내 처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안건입니다. 이 법안은 북한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대북 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특히 대북 정책과 관련해 북한 정부와 이들을 대신해 활동하는 개인의 활동과 관련한 제재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하며 행정부는 대북 제재 해제 30일 이내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협조하지 않은 국가 목록도 명시할 것을 국무장관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사실 올해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더불어 통과가 주목됐던 법안은 두 건의 새 대북 제재 법안입니다. 상하원에 계류 중인 브링크액트라 불리는 대북 은행 업무 제한 법안과 리드액트로 불리는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입니다. 브링크액트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가하는 조치로 북한의 국제 금융망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리드액트도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를 담고 있으나 유류를 비롯한 대북 에너지 공급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브링크액트는 지난해 말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상원 전체 회의 표결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하원의 유사 법안은 이미 지난해 전체 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리드액트도 지난해 말 상원 외교위를 통과해 현재 전체 회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으며 하원의 유사 법안은 아직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브링크액트를 상정한 베놀런 민주당 상원 의원은 지난 9월 VOA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상당한 진전을 보이지 않는 이상 새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회 내 공감대는 더 커질 것이라며 브링크액트 통과 시점을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내다봤었습니다.
I think that there's a possibility, but I wouldn't. There's a timing issue, right? So let's, you know, probably we're talking about after the election. See what happens.
리드액트 대표 발의자인 가드너 의원도 당시 VOA에 현재 미국은 김정은이 약속을 준수할지 지켜보는 상황이며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의회는 리드액트를 통과시킬 정당성을 충분히 갖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I think there certainly is. I think, you know, we're in a window now where Kim Jong-un has to live up to his promises. If he fails to do that, I think the LEAD Act is ripe for passage.
하지만 회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로선 이들 법안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올해 특히 의회에서는 미북 비핵화 협상을 계기로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한 연합군사 훈련 중단을 우려하는 내용의 결의안과 법안, 그리고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안건들이 집중적으로 발의됐습니다. 올해 정계 은퇴를 선언한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최근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대북 협상 결과에 상관없이 동맹 활동을 지속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최근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결의안은 로이스 위원장을 제외하면 지지 의원을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지만 하원이 로이스 위원장의 은퇴 전 표결에 속도를 낼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외에도 일본인 등 외국인 납북자 송환을 촉구하는 하원 결의안과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전략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 인권 개선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하원 결의안, 그리고 북한의 인권 개선 없이 대북 제재 해제를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원 법안,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과 푸에블로호 송환 촉구 하원 결의안 등이 발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지지 의원 수가 낮고 해당 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황으로 연내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내 처리되지 못한 법안과 결의안은 효력이 만료돼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돼야 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대한 미북 간의 근본적인 해석 차이가 협상을 답보 상태로 만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더 좋은 협상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미 관리들을 논의해서 배제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과 잘 되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두 번째 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5개월이 지난 지금 미국 언론들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인색합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22일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졌으며 미국은 협상에서 얻은 게 별로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동북아의 긴장이 해소됐고 북한의 도발이 멈췄지만 미국의 핵심 목표인 비핵화에서는 더 멀어진 것 같다는 게 전문가와 전직 관리들의 평가라는 겁니다. 또 일부 국무부 관리들은 실무 협상마저 중단될 수 있다고 말한다며 북한이 실무자들과의 회담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최상의 협상을 맺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미 정부 관리들을 상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신문은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첨단 전술무기 실험을 시찰했으며 핵물질 생산을 지속하고 미사일 기지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런 상황을 북한의 몸값 높이기로 풀이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양보를 끌어내는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들을 점점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관리들은 중국의 대북 제재 완화를 도전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도 그렇게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공개적으로는 미북 협상과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공영방송 NPR은 이런 교착상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찾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관계 정상화와 비핵화 약속만 있고 구체적인 과정이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은 것을 문제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정박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북한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먼저 주지 않으면서 아무런 진전 없이 시간이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과거 소련과 군축협상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서로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 모두 이런 방식을 싫어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미테리 연구원은 협상이 계속 답보 상태에 빠지면 북한이 먼저 나서 중국과 한국 등의 제재 완화를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핵 전문가인 스탠포드대의 지그 해커 박사는 김 위원장은 경제 발전을, 트럼프 대통령은 큰 외교적 승리를 바라고 있는 만큼 여전히 상황이 낙관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집요한 외교가 뒷받침됐어야 했다며 양측 모두 신뢰 구축과 비핵화 조치를 계속 주고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비핵화 목표 달성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해커 박사는 말했습니다. 영국 시사 전문지 이코노미스트도 22일 분석 기사를 통해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놓고 동상이몽에 빠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최소한 비핵화에 관한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은 이미 상당한 조치를 한 만큼 미국이 행동에 나설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해석의 차이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때가 싱가포르 회담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폼페오 장관의 3차 방북이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오 장관이 북한의 핵시설 폐기 시간표나 핵신고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은 이를 강도 같은 요구라고 비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외교위원회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실무회담을 통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보충하길 원하지만 북한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폼페오 국무장관과 볼튼 보좌관,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등 관리들을 옆으로 밀어넣으려 끊임없이 시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조차 자신의 참모들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스나이더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신문은 그래도 희망의 광선이 있다며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국제 사찰단 수용에 동의했고 펜스 부통령도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 없이도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음을 시사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먼저 큰 양보를 할 것 같지는 않지만 교착 상태를 타개할 방안을 여전히 모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여전히 협상의 달인으로 보이기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을 다시 만나 북한이 사찰을 수용하면 일부 상징적인 대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모두 임기가 제한된 만큼 시간이 전적으로 북한 편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진전이 없으면 미국은 제재를 더욱 강화하려 할 것이고 하지만 미국과 무역 분쟁 중인 중국은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북 긴장이 다시 고조될 위험은 여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과 일본 등 10개국 국회의원들이 북한과의 대화에서 인권 문제가 반드시 제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한 영국 대사도 국제 규범의 가치를 존중하는 한국이 초당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들에 저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이 22일 서울에서 15차 총회를 열고 한국과 미국 정부에 북한의 인권 문제 제기를 촉구했습니다. 10개국 30여 명의 국회의원들은 이날 채택한 공동선언문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직시하고 한반도의 평화는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는 정상 국가가 되는 게 사활적 중요성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대화 또는 비핵화 협상에서 또는 그와 별도의 트랙에서 북한과의 인권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맹의 공동 상임의장인 홍일표 한국 국회의원은 VOA에 이런 성명은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의원들의 우려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북 평화 무드 또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인권 문제는 좀 제껴놓자. 그거는 나중에 이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뒤에 하자.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제 강력한 그 이의 제기의 형태로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그렇게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인식을 좀 확산시키는데 이제 기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 의원들의 목소리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연대와 공조의 일환으로 서울에서 이 문제를 강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날 종일 열린 총회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인류 보편적인 인권 문제 제기에 문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에 대해 실망했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국제의원연맹 공동상임의장인 마사하루 나카가와 일본 중의원은 이날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관해 절박한 호소를 하기 위해서 국제의원들이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와 장거리 미사일 폐기, 평화협정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정치범 수용소 해체와 납치자 해결, 중국 내 탈북민 문제,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 문제 등을 4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제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사하루 의원은 회의 뒤 VOA에 이런 목소리를 직접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총회를 서울에서 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importance is that we hold the meeting here in Seoul. And it's because all our members want President Moon to take up this issue, the human rights issue, on the table.
북한 주민들이 인류가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 문제를 직접 제기하는 건 매우 중요하며 민주주의 지도자의 또한 책무란 겁니다. 마사하루 의장은 그러면서 이런 목소리는 김정은 위원장을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not attacking the Kim Jong-un, but we are saying that unless you focus upon this issue, the society
김 위원장이 주민들의 인권을 계속 돌보지 않고 무시한다면 북한 체제가 오히려 붕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김 위원장에게 설명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시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뉴질랜드 국회의장을 지낸 데이비드 카터 의원도 인권 사안은 평화뿐 아니라 남북 통일 과정에서도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에 남북 대화에서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VOA에 말했습니다.
Well, I don't think the human rights issues in North Korea can be ignored. While I can appreciate
평화로운 한반도와 남북 통일을 적극 지지하지만 인류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평화를 만들겠다는 시도는 옳지 않으며 이루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는 이날 축사와 토론회에서 한국 국회가 초당적으로 북한의 잔혹한 인권 유린 등 국제 규범에 도전하는 모든 행태에 대해서 함께 저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I would certainly encourage our friends in the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to join with the effort to resist that challenge to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이런 저항은 국제 사회의 공통 우려 사안인 북한의 핵무기 폐기뿐 아니라 인권 개선 요구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스미스 대사는 VOA에 영국 정부가 북한의 비판적 개입 정책을 일관적으로 펼치며 대화에서 항상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건 인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깔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point that I made today to lawmakers here in South Korea is that I very much hope that legislators of all parties would join in standing up for the rules.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잔인한 인권 유린을 외면하지 않고 인권에 관한 우려를 절대로 폄하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인권 사안에 초점을 맞추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스미스 대사는 한국과 영국은 모두 국제 규범에 기초한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류 보편적 가치들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함께 연대해 저항해야 한다며 북한의 인권 문제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하지만 이런 접근이 북한 인권 개선의 실효적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VOA에 문재인 정부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관심이 있다며 그러나 제재와 압박은 실효적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와 교류를 통해 북한이 정상 국가로 발전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게 실질적인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고 증진하는 실효적인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은 이날 채택한 공동선언문 12개 항에서 세계인권선언과 UN의 북한인권결의안 등을 강조하며 북한 정권에 의한 자국민의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권리 침해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간 본연의 자유로운 삶에 대한 열망과 가치를 무력으로 억누르고 통제하고 있는 북한 정부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모든 나라가 탈북민을 보호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선진국뿐 아니라 몽골과 필리핀, 과테말라, 터키 등 여러 개발국 국회의원들도 동참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램자브 군달라이 몽골 국회의원은 VOA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몽골 내 많은 북한 파견 노동자들이 송환됐고 새로운 노동 허가증도 발급하지 않는 것은 인권 개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in my country a lot of Korean workers working in
군달라이 의원은 몽골이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인권 상황에 관해서는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를 제기하지 않으면 많은 주민들이 계속 고통 속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일표 의원은 지난 2003년 출범한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이 북한의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릴 뿐 아니라 유엔 결의안 채택에도 지금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각자의 나라에 돌아가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고 탈북자들을 정식 난민으로 잘 인정해서 처우를 해줘라. 또 그런 북한 인권에 대한 이제 각국 의회가 더 많은 관심과 이제 문제 제기를 해라. 이렇게 이제 계속 그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해왔고 그런 거를 이제 인식을 시켜왔죠. 그리고 이런 목소리를 중국에 대해서는 탈북자 북송을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런 것도 이제 공동성명에 계속 넣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유엔이 이제 계속해서 그 이 인권 결의안을 제출하는 데에도 상당한 힘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제 이게 이 한국과 일본이 이제 공동 의장을 하고 있고 또 주로 유럽에서 많이 우리가 회의를 해왔기 때문에 유엔 인권 결의안의 주축인 일본과 EU가 이제 이런 것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BOE 뉴스 김영권입니다.
영국의회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위협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사이버 공격 방식도 정치적 공격에서 금전을 노린 공격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회사나 국가안보전략공동위원회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주요 국가 기반 시설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상원의원 10명과 하원의원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19일 공개한 영국 주요 국가 기반 시설의 사이버 안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영국과 영국의 주요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진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017년 발생한 워너크라이 사이버 공격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 정부는 이 공격을 북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킹단체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지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5월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 NHS망에 여러 날 동안 영향을 미친 워너크라이 공격은 그 같은 공격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대한 경고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국가 기반 시설의 운영에 대한 사이버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잠재적으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워너크라이 공격은 2017년 5월 12일에 시작된 대규모 사이버 공격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컴퓨터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국민보건서비스 산하에 있는 병원들이 피해를 받아 예약이 취소되거나 진료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영국 보건부는 지난 10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워너크라이 공격으로 인해 총 9,200만 파운드, 미화로 약 1억 1,800만 달러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 사이버 공격의 접근법도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발생한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공격처럼 정치적 관계에 대한 공격에서 지난해 워너크라이 공격 같은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 금전을 탈취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북한은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으로부터 8,100만 달러 이상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이 북한의 문화와 말을 가르치는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통틀어 대학에서 북한 말을 가르치는 강좌는 처음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동부 버지니아주 조지 메이슨 대학교 한국학과 정영아 교수가 북한말 온라인 강의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교재를 공부한 다음에 어사이먼트를 올려요. 그야말로 문법 공부를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번 읽은 다음에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서 올리라고 그래요.
Conversation 1. 오늘 가사 노동은 누구 책임이디요? 호철과 윤옥이 부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철. 윤옥 동무, 오늘 상민이 타가소는 내려나가면서 맡기셨죠?
학생들은 남북한 언어와 문화의 변화란 제목으로 온라인 수업 웹사이트에 올라간 과제물을 직접 읽고 녹음해 올립니다. 이 대화는 북한의 표준말인 문화어로 구성됐습니다.
오늘 가사 노동은 누구 책임이지요?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재는 정영아 교수가 두 명의 탈북자의 감수를 받아 만든 것으로 평양 시민이 실제로 사용하는 입말을 따라하도록 안내합니다. 학생들은 또 과제로 주어진 영화를 본 뒤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답하는 동영상을 온라인 수업 사이트에 올리는 방법으로 토론을 진행합니다.
개새끼 들고 나오지 말라 그랬지. 이 장간나 새끼. 내가 들고 나온 거 아니야? 나 미쳐버렸어.
목적처로 잘 가. 잘 가.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의 남학생은 한반도 분단 현실을 배경으로 한 한국 영화 두 편을 본 뒤 동북아시아 정세와 관련된 전문가의 글을 읽고 세 가지 질문을 만들어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Second question. 과거에 분단되었던 많은 나라들이
북한의 말과 한반도 정치 상황을 공부하는 것 외에 남북한의 문화를 배우는 것도 수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동안에도 우린 재밌는 놀이를 합니다.
1989년 제작된 북한 영화 마음에 드는 청년과 2001년 한국에서 흥행했던 엽기적인 그녀 등 두 편의 영화를 통해 젊은이들의 일상을 비교합니다.
뽀뽀? 아이, 나 죽을래?
유창한 한국말로 자신을 소개한 코트니 제임스 씨는 한국의 문화는 익숙하지만 북한 젊은 층의 일상은 새롭게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트니 제임스. 저는 4년 학생이에요. So we kind of compared like how the different standards are.
북한의 젊은 층은 연애보다 국가에 대한 충성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점. 남자들은 모두 나이 30쯤 제대하기 때문에 서둘러 결혼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은 북한 남성에게 연애의 기회가 적어지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또 똑똑한 학생들은 대학 졸업 후 핵미사일 과학자가 되는 등 국가가 정한 대로 살아야 하는 것도 흥미로웠다고 말합니다. 제임스 씨는 그러나 북한 영화가 체제 선전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만큼 다큐멘터리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언어가 한국과 크게 다를 줄 알았지만 어미나 어휘가 조금씩 다른 것 말고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한국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2년 동안 한국말을 배웠다는 카렌 씨는 이번 강의를 통해 북한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정치범 수용소 등 무거운 주제로만 점철된 북한에 대한 생각이 평범하고 소소한 북한 주민의 일상을 보면서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이 한국학 강의를 개설한 건 지난 2006년입니다. 정영아 교수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학에 대한 미국인 학생들의 관심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어 수강생들이 눈에 띌 정도로 급속도로 증가했어요. 그래서 2017년에 저희가 한국학 부전공을 개설해서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매 학기 평균적으로 그 한국학 부전공을 수강하고 등록하고 하는 학생이 평균적으로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매 학기 그러니까 모든 한국어와 한국학 수업을 듣는 학생 수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난 학기에 한 250명이 되고요. 이번 학기 등록 수를 보자면 285명. 급기야는 이제 그 클래식 라틴어 랭귀지 다음에 저희예요. 그런 크리티컬 랭귀지 중에서 저희가 중국어보다 오히려 지금은 수강생이 더 많아요. 지난 학기에 한국학 메이저 프로포저를 내서 아마 2019년 가을 학기부터 그러니까 신입생이든 재학생이든 공식적으로 한국학 전공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한국의 대중음악과 드라마를 즐기는 수준에서 시작된 관심이 고전 문학이나 역사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요구가 급증했고 북한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의를 공동 개설한 김대영 교수입니다.
북한 사회 자체가 굉장히 남한만큼이나 급변하는 사회거든요. 그런데 이를테면 70년대에 북한의 경제나 문화에 관련된 자료가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게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다라면 사실은 90년대 아니면 90년대 중반에 이를테면 북한의 배급 경제가 무너진 이후에 장마당 경제가 들어선 다음에는 북한의 문화는 정말 동유럽의 급변하는 문화만큼이나 크게 변화됐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반영되지 않았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에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이전의 정보들과 같이 섞여 있어서 사실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고 우리도 그럴진데 미국의 이 학생들 특히나 미국의 학생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사실은 미국 정부에서 일을 하는 학생들이 지역 특성상 여기는 아주 많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상은 어떨 것인가, 북한에 대한 정보의 수준은 어떨 것인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이 학생들은 북한에 대해서...
김 교수는 이런 변화는 미국인 학생들이 호기심 차원을 넘어 남북한의 다양한 이해에 대한 욕구를 갖게 했다며 북한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인 점도 고려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남북한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수업에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환경적 요소를 꼽았습니다. 미국의 수도 인근에 위치한 학교인 만큼 졸업 후 미 연방정부에 취업하길 원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한반도 관련 정책 입안에 기여할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보다 더 전문성을 갖추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이번 학기 수강생은 15명으로 이민자 출신 외국인이거나 미국인 학생인데요. 이들은 앞으로 국제사회와 한반도의 교량 역할을 하고 싶어 하고 있다고 김 교수는 전했습니다. 정 교수는 첫 학기인 만큼 온라인 강의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음 학기부터 교실 강의가 이루어지며 탈북자들과 직접 대화하며 배우는 수업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대학교 첫 북한말 강의를 기획 진행하고 있는 정영아, 김대영 교수는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점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방송에서 보는 북한 언어는 대부분 인터뷰 기사라는 거죠. 평양 시민들이 평양 방송이 인터뷰를 할 때, 북한 방송 인터뷰를 할 때 대답을 하는데 그 말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하는 어투나 말하는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일상 시민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너무 상이하다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말하는 투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용도 다르고 프로파간다 차원에서 다른 언어와 다른 형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일반 사람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하지만 프로파간다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일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양절이라고 말을 하자는 거예요. 태양절은 쓰지 않는다, 사람들은. 다 옛날 언어로 사이로라는 말을 쓴다. 그쵸. 정부가 언어 순화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런 점은 이 수업의 실효성을 알려주며 교재의 감수를 맡은 평양 엘리트 출신 탈북자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정 교수는 이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는 향후 고급 남북한 언어라는 책으로 출간된다며 교재는 총 9과이며 탈북자의 교정 감수가 현재 5과까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내년 상반기쯤 교정 감수가 모두 끝날 것이라며 변화하는 남북한의 언어와 문화를 담은 첫 서적이 출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